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세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추구하는 자세가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신앙은 지금 이 세대 사람들만의 특징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눈으로 드러난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첫 번째로 표적을 쫓는 신앙은 표적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표적을 쫓는 신앙은 표적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신앙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라피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어떤 보이는 거. 근데 이 표적이란 말은 사실 영어로 보면 많은 경우에 기적적인 사건,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miraculous 뭐 signs and wonders 뭐 이런 식으로 signs and wonders,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표로서의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거 무슨 동기로 무슨 취지로 예수님한테 오셔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More than enough.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예수님 수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정말 보여줬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수많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건 뭐예요? 5천명의 사람들 주님이 먹이셨어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노약자 제외한 5천명이라는 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이런 놀라운 수많은 사건들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구약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표적을 가르쳐서 성경 마태복음 4장 24절은 너무나 많은 기적 이사를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저희를 고치셨다. 수많은 이 병들,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라고 했어요. 모든 병자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각색병자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충분히 이 정도라면 메시아라는 그 증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이렇게 표적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 이면에 그의 마음, 그 이면에 그의 그 동기 어떤 동기로 이걸 묻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라피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표적을 진정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증표,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메시아로서 어떤 특정한 증표를 보여주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enough하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표적을 일으키면은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표적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마음, 의도, 동기, 묻는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 그래 그 표적 했어? 그럼 또 다른 표적 했어? 또 다른 표적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 묻는 것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이 여러분한테 계속 만약에 누가 또 묻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놀라운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근데 계속해서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행해주세요. 보여주십니다. 또 와서 또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표적을 디맨드하고 표적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숨겨져 있는 의도,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는 그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영적인 영물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표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증표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달라. 증표. 너의 증표가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는 거죠. 말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메시아로서의 증표를 보여달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또한 질문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란 말이죠. 성전을 이끌어가서. 그러면 너가 놀라운 슈퍼스타같이 마치 슈퍼맨같이 뛰어내려서 아무렇지도 않다. 너 초자연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너의 어떤 신성을 보여줘라. 그래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지지 말고 슈퍼맨이 되라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이렇게 딱 프로텍트 해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초능력을 보이면 네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프루브한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는 이런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표적을 여러분들 구하지 않으세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표적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세대입니까? 눈으로 보아 확증해 보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믿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잘 안 믿어요. 똑같이 이 세대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시대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보이는 표적, 기적 이런 것도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집회 갔는데 누가 뭐 전륜베리가 뭐 일어섰더라, 뭐 기적을 봤더라,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솔깃합니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표적을 우리도 보기를 원해요.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쫓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라는 등등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고 확인된 것만 쫓고 쫓기를 원하는 신앙의 자세. 그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제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언제 들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9절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이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총칭해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왜 표적을 구할까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뭘 보여줬나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40절에 언급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반대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 던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게 됩니다.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던 것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을 지금 비유하십니다.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예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결국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거의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 3일 후에 다시 부활한 거하고 견줄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거의 상징적인 똑같은 의미의 사건이다. 이거를 얘기해 준 거 있는 거예요. 요나의 그러한 예표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맞나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기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거는 뭐 보통이죠. 불치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상한 말을 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럼 다른 표적은 표적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표적은 어떻게 보면 다른 표적은 거의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드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 못 살리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다 못 먹이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사람들이 표적이다 기적이다가 말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표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표적, 진정한 기적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참 기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다른 표적은 사실 표적에 근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보여주는 기적, 현상, 우리가 간구하는 어떤 기도 응답,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쫓으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고 있으세요? 보이는 것들? 표적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기도 응답 받는 것들? 기적적인 신비스러운 이적적 체험들을 여러분 쫓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쫓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쫓음의 대상, 표적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표적을 구해요.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쫓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그 기도 응답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향해서 쫓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쫓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표적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예수님만을 쫓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쫓아야 될, 추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추구하고 쫓아야 될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쫓고 있는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표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주님을 쫓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바로 주님만을 쫓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표적만 쫓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 말씀에 대한 절실함,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까지 구한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그잼플을, 예를,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드십니다. 41절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뢰가 나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여러분 여기 41절을 보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들 기억나죠? 아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까요? 요나서 1장 2절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참담한 그 죄악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죄악상이 내 앞에 상달해서 올라왔다. 올라올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을 쳐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공격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시리아 사람은 원수의 나라예요. 허구한 날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다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죠.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가겠습니까? 그 정반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 있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요거 하나만 전파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니느웨 성에 살았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런 정신 나간 얼간이 같은 저런, 어디서 이 정신 이상자가 여기 온 거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뭐 우상숭배를 많이 했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는 못했어도.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은요, 수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믿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그때 니느웨 성에 있었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때 니느웨 성에 안 태어났기를 다행이지 저 같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놀라운 반응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백성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감탄이 안 나오시죠? 왜 감탄이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당하고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뭐예요 지금 이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6절, 요나서 3장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뱃을 입고 제 앉으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사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도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채 앉는 이런 회개 역사가 니느웨 성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보여주는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시대에 지금이 망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 정작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식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도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참다운 반응, 진리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성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요나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비교한다면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요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와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외치는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강팍한 그 심령을, 마음을 열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작정하고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던 그들, 그래서 표적만 구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지만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믿고 주님을 쫓는, 주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우리입니까? 여러분들, 표적을 쫓는 신앙, 표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신앙이 온전히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여준 그 리스폰스, 리액션, 반응이 뭐였어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싫어해요. 말씀 따라 준행하는 거 사람들이 보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말씀 따라 조롱함을,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다면 축하받아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적을 쫓는 신앙이 아닌 진정 주님을 쫓는 자라면 말씀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그가 발걸음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되고 계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말씀이 절대 우리의 생애,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말씀을 갈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구하는 자는 말씀을 갈망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겠어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말씀을 갈망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42절에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여러분, 이 남방 여왕이 누군지 알았어요?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의 지혜 말을 듣고자 했던 스바 여왕. 저는 성경 읽다가 스바 여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호기심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일까?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이 스바 여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정죄할 것이라는 걸 보면서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 우리는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왜 정죄할까요?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온 이 스바 여왕은 그가 살던 곳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니면 뭐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남쪽 지방 어느 한 뭐 나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이에요. 정확히 어느 나라라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땅끝이라고 할 만큼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먼 곳에서부터 이스바 여왕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찾아옵니다. 왜 이 여인이, 심판 때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에 왜 이 남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스바 여왕이 왜 이 솔로몬한테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먼 곳에 살면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때 잠언서가 솔로몬의 말이라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감화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만사를 제쳐놓고 땅끝에서부터 이 남방 여왕은 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던 그 열정과 그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솔로몬으로부터 듣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백성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이 백성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 당연하죠.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 뭐라고 막, 이게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인 그때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시까지 했어요. 근데 자기는 성전보다 더 크니, 지혜의 가장 최상, 부의 최상, 축복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보다 자기는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그에게 말씀을 주신 이보다 더 크니,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신성,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인간 요나의 말도 들었고, 그 옛날에는 인간 요나의 말도 들었고 솔로몬의 말도 들었는데, 스바 여왕이 들었는데 왜 지금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지금 탄식조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표적을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만 쫓았던 사람들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갈망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무반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무반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그 세대에 대한 탄식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표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입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쫓는 자라면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쫓고 말씀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함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영적 변화가 없는 상태다. 반면에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영적 변화가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자로서 영적 변화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아무런 영적 변화가 없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지를 보겠습니다. 43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3절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4절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은 자기로 인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들어갔던 그 귀신이 들어갔던 곳, 그 사람을 집으로 여기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으로, 귀신 들렸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당연하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귀신이 어떻게 되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이렇게 되리라.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신, 그러니까 귀신을 숭상한 거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죄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귀신의 귀신놀이에 귀신에 잡혀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다 그 귀신 문제가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이 우상은 아무것도 사실 아니지만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졌나요? 바벨론 포로 가서도 여전히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행했던,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각성 회개 없었어요.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본토 고구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권면과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엘을 통한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를 깨끗한 청소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이 청소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청소되었던, 깨끗하게 되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일곱 귀신이 들어간 이런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치닫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형식주의, 외식에 빠져서 진정한 참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곱 귀신이 들어간 그런 참담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갈망하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텅 비어 있어서 귀신이 막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뭐 귀신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을 쫓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의 삶은 그냥 단순히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채워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상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영적 변화가 없는 상태가 아닌 영적 변화가 있는, 성장하는, 성숙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